의회의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의 휴전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발생한 1,400명가량의 이스라엘 측 사망자와 하마스가 주장하는 약 5,700명의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간 비례성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코헨 장관은 아기를 살해하고 여성을 강간한 뒤 불태우는 것 그리고 아동을 참수하는 데 대한 비례적 대응이 무엇인지 말해보라면서 마지막 한 명의 하마스 대원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리아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에 의한 공격 중단을 지지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알말리키 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야만적인 학살이라면서 국제법에 따라 이를 막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 구호물자 반입을 위한 교전의 중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금 당장 휴전을 하는 것은 하마스에게만 이익이 된다면서 교전의 중지와 휴전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는 데 대해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 전쟁의 규칙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공격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56년 동안 숨막히는 점령을 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의 불만이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지만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그의 진공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구테흐스 총장이 테러와 살인에 대한 이해를 표현했다면서 유대인 대학살 이후 창설된 단체 UN의 수장이 이토록 끔찍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안보리 회의 뒤 엘린 코헌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구테흐스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코헨 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구테흐스 총장과의 회동도 취소했습니다. 한편 에르단 대사는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부총장 겸 긴급구호조정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유엔 대표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또다시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테라비브와 중부지역 여러 마을에 로켓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영상에는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돔이 로켓들을 요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번 공습으로 텔아비브, 크파르사바, 비어 야코프, 야브네 등지에서 적어도 5명이 다쳤다면서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는 최대 규모 공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이날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 공습으로 주로 여성과 어린이 등 적어도 70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지역병원의 집계를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들이 이란 연계 단체들로부터 최근 한 주 동안 적어도 13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7일부터 24일 사이 미군 기지에 대한 자살 공격용 드론과 로켓 공격이 이라크에서 최소 10차례, 시리아에서 3차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격퇴를 돕고 IS의 영속적인 패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IS를 이란의 대리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미군 부대 공격은 처음이 아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현지의 미군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를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격전지, 가자지구의 열악한 병원 상황을 전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어린이 사망자 종아리에 선명하게 남은 이 아랍어로 된 이름을 보여주는 사진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종아리에 이름을 쓴 이는 대개 아이의 부모들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언제 아이가 다치거나 죽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자녀를 찾기 위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최근 병원에 실려오는 어린이 부상자나 사망자의 종아리나 배에 이런 형태의 이름 글씨가 확인되고 있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절망은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CNN 방송은 온 가족이 잠잘 때도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 하겠다는 그 절박함과 불안을 대변하는 행동이고, 다치거나 화상 입은 어린 환자를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이 수술하거나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가자지구 병원의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를 인용해서 지난 7일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는 5천 명 이상이고 부상자는 1만 5천 명 이상, 이 중에 최소 2천 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비정부기구 Save the Children은 23일 가자지구에 100만 명 넘는 어린이가 안전하지 못한 곳에 있다면서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I'm going to hit the switch right now. 2749.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가을철 미국 사람들의 소비 경향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10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립니다. 평안도와 자강도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는 곳에 따라서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경도와 강원도는 오후부터 가끔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합니다. 자, 목요일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입니다. 낮 최고는 11도에서 25도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의 아침 최저는 15도, 개성 14도, 신의주 12도, 중강 7도입니다. 함흥과 청진의 아침 최저가 9도고요. 희사는 4도, 원산은 1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기온 평양과 개성 그리고 청진의 낮 최고가 21도, 신의주가 19도, 중강 15도, 함흥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원산 낮 최고 23도, 해산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5m, 먼바다는 3m까지 일겠는데요.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역시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결이 다른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최근 미국이 공개한 이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법원이 미국에 협조한 혐의로 이란 여기자 두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관련 소식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봉쇄 또 연이은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별도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24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상대방이 추진하는 결의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현재 두 나라가 추진 중인 결의안에 미국은 군사적 행위의 일시 중단을, 반면에 러시아는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습니다.
일시 중단하고 휴전이 이게 다른 겁니까?
네, 일시 중단이라고 하면 휴전하고 비교해서 대체로 덜 공식적이고 기간도 짧은 걸로 여깁니다.
네네.
그런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 군사 행위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이 미국 측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아랍 나라들이 지지하는 방안인 휴전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각각 추진하는 그 결의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측 결의안이 실질적인 조처를 제시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어요?
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전 세계는 안보리가 신속하고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결의안에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그 결의안에서 어떤 의미도 볼 수 없고 이를 지지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앞서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었죠?
그렇습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휴전뿐만 아니라 인질 석방, 인도주의 구호 제공,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 그리고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과 모든 테러를 비난하는 문구가 담긴 결의안을 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지난 16일에 있었던 안보리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브라질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있었죠?
네, 이 결의안은 인도주의 목적으로 군사 행위를 일시 중단하자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이때 미국은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가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 제공을 위한 중재와 인질 석방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와 브라질이 제출한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뒤에 미국도 지난 주말에 다른 결의안을 제시했죠?
네, 근데 이 결의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고 또 이란 측에 영내 반군 조직들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만 들어가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휴전이라든지 이 군사행위 일시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논란이 커지자 미국이 이 초안을 고쳐서 구호 제공을 위해 인도주의적 군사행위 일시 중단 같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촉구한다는 이 문구를 넣은 새 결의안을 이번 주에 낸 겁니다.
네. 자,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요, 몇 표가 필요합니까?
네, 안보리 이사국이 15개 나라인데요.
네.
여기에서 적어도 9표 찬성이 나와야 하고요.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미국과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즉각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24일에 이런 요구 다시 선을 그었네요.
그렇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 정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즉각 휴전은 현재로서는 정말 하마스 쪽에만 이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커비 조정관은 전날에도 우리는 지금이 휴전 시점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24일에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구테우스 총장이 이 하마스 공격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난 56년 동안 숨막히는 점령 상태 아래 있었다라고 말한 게 사단이 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진공 상태에서 나지 않았다. 뭐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원인으로 지적한 겁니다.
네네.
그러자 이스라엘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회의 석상에서 이 손가락으로 구테우스 총장을 가리키면서
네.
사무총장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이스라엘의 점령과 연계하는 걸 거부한다면서 이스라엘은 지난 2005년 철군과 함께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모두 양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구테우스 총장 쪽에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자 지구 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21일부터 지난 주말부터 가자 지구 안으로 지금 구호 물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24일에도 구호 물자 계속 들어갔습니까?
네, 24일 밤에 이 물자를 실은 트럭 8대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반인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요. 특히나 이 연료가 다 떨어져 가면서 이 가자 지구 안에 있는 병원들에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를 돌릴 기름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BBC 방송의 이 가자지구 통신원은 이 가자지구 병원들에서 이 응급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가 지금 중단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인명피해 상황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안에서 이 사망한 사람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6,500여 명이 숨졌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24시간 동안 약 750명이 사망했다고 이 당국은 전했는데요. 반면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약 1,40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네요.
네, 중국 국방부가 24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에서 미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가 중국의 안보 정책과 군사 전략을 왜곡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이 보고서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보고서가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미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들을 포함하는 이 중국의 국가적 야심을 설명하고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핵전력을 빠르게 현대화, 다양화하며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군의 핵전력이 이렇게 급속하게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지금 핵탄두를 5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을 보유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네네.
또 중국의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이 새로운 고속 증식로와 이 재처리 시설들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은 관련 기술들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이 앞으로 보유할 핵탄두가 7년 뒤에 그러니까 뭐 2030년 정도 되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거네요.
맞습니다. 앞서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공개했던 보고서에서는 2035년이 되면 중국군이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예. 미국은 중국 이렇게 핵전력 빠르게 강화하는 것 경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이나 이 남중국해를 포함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중국군이 이렇게 핵전력을 확충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에 대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의 발전은 전쟁 위협 억제와 안보 수호 그리고 세계 평화 보호의 목적이 있을 뿐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핵전력 확충 확보 이 원칙적으로 방어 목적으로 하는 거지 공격의 목적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선제 공격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중국 국방부는 또 성명에서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고 이스라엘군과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걸 또 문제 삼았습니다.
예.
우첸 대변인은 미국은 열화 우라늄탄과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지중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했으며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에 제공했다면서 이것이 이른바 인권수호자가 해당 지역에 가져다주는 복음이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곧 국방 관련 포럼 열리죠.
네, 오늘 29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서 샹샨 포럼이 열립니다. 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이번 행사에 90개 이상의 국가와 기관 대표가 참석한다고 최근 보도했는데요. 미 국방부도 이 행사에 대표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의 여기자 두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네, 이란 혁명법원 최근 닐루파르 하메디 기자와 엘라의 모하마디 기자에게 징역 7년 그리고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네.
아, 이란 사법부 매체인 미자는 지난 20일 자체 웹사이트에 이런 재판부 판결을 공개하고 이들이 미국 정부에 협력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두 여기자가 미국에 어떤 협력을 했다는 겁니까? 네,
지난 9월에 발생했던 이 마흐사 아미니 씨 사망 사건에 관한 기사를 냈는데요.
네.
이란 당국은 이들이 적대적인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결탁과 체제에 반대하는 선동 혐의 등으로 이 사람들을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 마흐사 아미니 씨라면 지난해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여성인데요.
네, 지난해 9월이었죠. 이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 가리개로 쓰는 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풍속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 경찰서 안에서 사흘 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네네.
이 아미니 씨 사망을 계기로 이 이란 전역에서 몇 달 동안 정말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었는데요. 이 4인 규모 촉구로 시작된 시위가 점차 정부의 규제와 단속을 항의하면서 과격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근무한 매체는 다른데요.
네.
하메디 기자는 당시 신속하게 이 사건을 보도했고요. 이 모하메디 기자는 장례 관련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 뒤에 두 사람이 다 그때 체포돼서 지금까지 1년 넘게 구금돼 있었습니다.
아미니 씨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기자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이 사건이나 항의하는 시위 등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기자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들 두 기자가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건 이들이 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빠르게 사건을 보도해서 이걸 또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 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란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 설명을 들어보면요. 시위가 시작된 이래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약 53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구금된 사람도 19,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숫자들을 이란 정부에서 인정을 합니까?
네, 이란은 몇 달 동안 계속된 시위 기간에 수만 명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네네.
이 전체적인 사망자 수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란의 두 여기자가 각각 징역 7년형, 6년형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선고가 최종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2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나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지난 5월에 진실과 책임에 대한 이들의 헌신을 높이 사서 이 두 사람 또 다른 한 명의 이란 여성한테 세계 언론 자유상을 수여했는데요.
네.
또 한 명의 여성은 바로 이달 초에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던 나르게스 모하마디 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공화당의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톰 에머 의원이 선출 당일 후보에서 사퇴한 가운데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마이크 존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미국 내 40여 개 주가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울과 또 불안 등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한 달 넘도록 이어지는 가운데 미시건주의 스텔란티스 최대 공장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미국의 하원의장 선출 관련 내용부터 보죠.
네, 24일 하루 정말 공화당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에 이 새 하원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이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로 하원 공화당 내 서열 3위인 톰 에머 의원이 공화당 하원의장 세 번째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 당내 지지 확보 실패로 선출 당일에 바로 사퇴했습니다. 공화당은 곧바로 네 번째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서 이날 밤 늦게 마이크 존슨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까지만 해도 톰 에머 의원이 하원 저 공화당의 대표가 됐다, 대표 후보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 또 바뀌었네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앞서 공화당 하원의장 두 번째 후보로 나선 짐 조던 의원이요. 본회의 3차 투표까지 하면서 당내 지지 확보에 실패해서 결국 후보에서 사퇴를 했고요. 이에 공화당에서는 8명의 후보가 하원의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24일 후보 선출을 위한 비공개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투표는 무려 5차 투표까지 이어지면서 에머 의원이 117표로 과반 득표에 성공해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예. 그런데 에머 의원이 선출된 날 또 바로 사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관건은요, 이 공화당 내 선출이 아니라 선출 이후에 당내 지지 결집입니다. 본회의 투표에서 이 전체 의석의 과반인 217석을 확보해야지만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수가 있는 건데요. 공화당 221석 가운데 이탈표가 4표를 넘게 되면은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 내에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머 의원이 후보로 선출됨과 동시에 약 20명의 의원이 여기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머 의원은 이런 반대를 뒤집을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결국 선출 4시간 만에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첫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도 역시 선출 하루 만에 당내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보에서 사퇴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머 의원은 본회의 투표 전에 사퇴하게 된 두 번째 후보입니다.
네, 자, 에머 의원이 사퇴한 후에 공화당은 또 곧바로 다음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3차 후보 선출 투표에서 탈락했었던 그 마이크 존슨 의원을 비롯해서 바이런 도널드 의원 등이 다시 후보로 도전했고요. 여기에다가 마크 그린, 또 로저 윌리엄스 의원 등 세 인물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자, 새 후보 선출 과정 어땠습니까?
네, 공화당 내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되려면은 이 당 전체 의원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에서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 다음에 재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 후보 선출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24일 밤 늦게 이 3차 투표까지 간 뒤에야 존슨 의원이 128표를 얻어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자, 우여곡절 끝에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존슨 의원. 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존슨 의원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한 후에 본회의 투표까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첫 번째 또 두 번째 후보로 나섰던 스컬리스 의원과 조던 의원 모두가 존슨 의원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인데요. 이 당내에 친 트럼프 의원으로 손꼽힙니다.
네. 자, 존슨 의원이 친 트럼프 인사라는 점, 특히 에머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앞서 에머 의원이 약 20명의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요,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머 의원이 후보로 선출되자 즉각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원의장이 되려는 훌륭한 많은 친구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진정으로 위대한 전사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리노, 톰 에머는 이들 중 한 명은 아니라면서 그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리도라는 것은요, 리노라는 것은요, 이름만 공화당원이라는 뜻으로 주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 온건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에머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머 의원에 반대하게 된 이유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20 대선 이후인데요. 에머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이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선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에머 의원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본회의에서의 그 하원 의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은 미지수지만 적어도 이 당내 후보 선출에서는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공화당이 하원 의장 후보 선출을 놓고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민주당은 의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과 타협할 수 있는 후보를 받아들일 그런 용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요, 초당적인 길을 축구하고 다시 하원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대다수는요, 민주당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을 하원의장 후보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연 초당적 협력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이 해임된 이후에 이 하원의장 공석 상황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는 하원의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급한 해결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11월 17일이 되면요, 임시 지출한 기한이 만료됩니다. 이때까지 의회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이 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그리고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위해서 요청한 1,050억 달러의 그 긴급 안보 예산도 하원 의장이 공석인 현재 상황에서는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하원 의장을 뽑기 위한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존슨 의원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선이 하원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 40여 개 주가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소셜미디어를 보유한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두 건의 소송인데요. 먼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주 등 미국 33개 주가 24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워싱턴 DC와 8개 주도 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이들 주가 메타를 상대로 왜 소송을 낸 겁니까?
네, 메타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만 개 넘는 주가 지적하는 부정적인 영향은요, 바로 이것이 갖는 중독성입니다.
네,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중독성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용자가 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 등과 같은 그런 콘텐츠를 보려면요, 직접 하나씩 이를 눌러야 됩니다. 다 봤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 새로운 콘텐츠를 눌러야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무한 스크롤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도 다른 콘텐츠를 계속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요, 메타가 이런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이 그 소셜미디어에 중독돼서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또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가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네, 주 정부들은요, 이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체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용자가 더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광고 수익이 늘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을 낸 주의 정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이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미성년자가 그 해당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우울증이나 불안 또 불면증 등과 같은 그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교육 등에도 간섭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외에도요. 메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이 주정부들이 소송을 통해서 얻으려는 결과는 어떤 겁니까?
네, 메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유해한 전술과 또 알고리즘 사용을 중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그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타 측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메타는 각 주 정부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연령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와 생산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소송을 선택했다면서 이번 소송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시작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지금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사의 최대 공장도 파업에 동참했다죠?
네, 전미 자동차 노조가 23일 미시간주 스털링 하이츠에 있는 그 스텔란티스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조원, 자동차 노조의 노조원 6,800명도 이번에 파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 조합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것은 벌써 6주 차인데요. 이로써 파업에 참여한 전체 노조원은 이제 4만 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네. 자, 23일에 파업에 들어간 스텔란티스의 그 스털링 하이츠 조립 공장, 이게 어떤 공장입니까?
네, 스털링 하이츠 조립 공장은요, 이 수익성이 높은 램 1500 픽업 트럭을 조립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은요, 이 스텔란티스가 생산하는 그 핵심 모델이자 그리고 스텔란티스 차종 가운데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고요. 스털링 하이츠 공장은 이 스텔란티스 공장들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공장입니다.
예,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 11일에 이 포드의 핵심 생산 시설인 켄터키주 트럭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는데요. 당시에 8,700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추가됐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그동안 이 총파업 대신에 매출이 높은 공장을 선별해서 이 부분 파업을 단행해 왔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20일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의 숀 페인 위원장이 제조업체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 협상이 잘 안 됐나 봅니다.
네, 페인 위원장은 스텔란티스와 그 제너럴 모터스 측으로부터 두 개의 새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스텔란티스 측은 노조와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의 즉각적인 재정적 이익과 고용 안정 등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격차를 좁히는 데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스털링 하이츠 공장의 파업은 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스텔란티스 사측은 가장 큰 생산 공장인 스털링 하이츠 공장이 이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스텔란티스는 23일 오후에 성명을 내고서요. 이 스털링 하이츠 공장의 파업 결정에 분노한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 19일에 임금 인상과 그 퇴직금에 관한 새롭고 개선된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노조 측이 역제안해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의 강력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조가 파업 확대를 결정함으로써 자동차 산업과 지역 또 국가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자동차 노조 측이 요구하는 것 어떤 겁니까?
네, 노조 측은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측은, 자동차 업체 측은요, 이것이 과한 요구라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의 진전은 있습니다. 가령 이 포드는 처음에는 9%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달 초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지금은 23%까지 그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 스텔란티스 역시도 포드와 마찬가지로 23%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는 20%의 임금 인상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건국 초기에 비교하면 거대한 조직이 됐습니다. 또 건국 이후 행정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천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이번 시간에는 건국 초기부터 19세기까지 행정부의 형성과 발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군인들을 포함해 4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국 초기에 행정부는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기 행정부에는 국무부와 전쟁부, 재무부 이렇게 세 개 부처만 있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초대 내각에는 토머스 제퍼슨 국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부 장관, 헨리 녹스 전쟁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인 에드먼드 랜돌프 4명뿐이었습니다. 당시 연방행정부의 주요 기능은 외교와 전쟁이었고 전쟁 부채를 정리하고 정부 살림을 꾸리려면 재무부가 필요했습니다. 이들 행정상부의 책임자는 세크러테리로 불렸습니다. 검찰총장은 있었지만 법무부는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임명하려면 상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전적으로 대통령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라 기틀이 잡혀가고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행정부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영토가 커지고 서부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최신 기능이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국 인원이 크게 늘었고 1829년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우정국 수장을 내각에 포함했습니다. 잭슨 대통령 시기부터 점증하기 시작한 행정부 관료는 남북전쟁 시기에 더 많아졌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연방정부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전 시기 연방을 이끌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해 농무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는 퇴역 군인들의 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해 연금관리부서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870년에는 법무부가 신설됐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재건기간 자본주의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행정부 역할이 더 커졌고 관료기구도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농업정책을 관장하고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집행하는 농무부의 수장은 내각 강요 지위를 얻었고 의회가 우정국을 정식 행정부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19세기 말까지 다른 행정부처가 속속 생겨났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건국 초기부터 19세기까지의 행정부 형성과 발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울긋불긋해진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완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그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을을 즐기는 미국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 편일까요? 생활 속 경제, 오늘 시간에는 미국 사람들의 가을 즐기기 소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가을. 미국은 국토 면적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한반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면적만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 크기의 두 배다라고요. 텍사스주는 한반도 면적의 세 배가 넘습니다. 미국 면적이 크다는 것은 나라가 위아래 옆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와 같이 그 사계절을 명확하게 즐길 수 없는 주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계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뭘까요? 바로 가을입니다. 금융업체 밸류 펭귄이 지난 9월 이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가을을 꼽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가을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노스다코다, 미네소타, 몬태나주 등 이렇게 제일 북쪽에 있는 주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주의 가을 평균 기온은 10도에서 18도입니다. 바깥 활동하기에 딱 좋은 날씨죠. 여기에 가을은 추수의 계절로 재미있는 먹거리가 있다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미국인들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뭘 살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미국인의 대표 가을 음식, 호박. 미국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걸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영어로 펌킨인데요. 가을의 단풍빛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이 진한 주황빛 호박은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작은 크기부터 성인 품에 품지 못할 정도로 큰 호박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 앞을 장식하는 것에 누구보다 열심인데요. 가을이 되면 이 마트나 농장에서 종류별, 크기별로 호박을 사와서 집 앞을 장식하곤 합니다. 미국인들이 호박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큰 관심 속에 이 호박 경연대회가 열리는 건데요. 2주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경연대회 현장으로 잠시 가볼까요?
Hit the switch right now. 2749!
올해 열린 펌킨 경연대회에서 한 남성이 미네소타주에서 가져온 호박의 무게는 무려 2749파운드, 그러니까 약 1250kg에 달했습니다. 작은 트럭의 무게만 한 거죠. 이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호박 구경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농장에 왔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이 온갖 종류의 호박이 전시되어서 환한 빛을 내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이 주황빛이 빛나는 둥그런 형태의 호박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라가는 크기의 작은 호박은 개당 4달러 정도 하고요. 중간 크기는 15달러, 그리고 품 안에 안기는 큰 호박은 25달러 하네요. 그리고 정말 큰 것은요, 무게당 1달러 받는 호박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 호박은 가져가면 도대체 뭐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주황색 호박 외에도 이 하얀 껍질에 초록색 점박이 들어간 스윗 덤플링 호박, 아예 도자기처럼 새하얀 그레이트 화이트 호박, 소보로 빵 마냥 껍질이 울퉁불퉁한 호박, 짙은 초록빛의 단호박 등 많은 종류 호박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큰 주황색 호박을 사서 속을 파낸 뒤에 촛불을 넣어 헬로윈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저희 집 앞에 장식해 볼까 하고 이 호박 저 호박 좀 담아봤는데요.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샀는지 50달러가 훌쩍 넘어 버렸습니다. 자, 비싸게 산 만큼 집 앞에 이쁘게 장식해 봐야겠습니다. 가을에 즐기는 미국의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호박을 이용한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가을이 되면 카페부터 시작해서 빵집, 음식점에는 이 호박 관련 메뉴가 전면에 나섭니다. 자, 가을 시즌 미국 카페를 대표하는 음료가 있는데요. 바로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입니다. 계피나 정향 등의 가을 향을 담은 향신료에 우유와 커피를 섞어서 내는 음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의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가을에 이 음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스타벅스 매장에 와서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 한 잔을 주문해봤습니다. 자, 주문 압류를 받고 이렇게 좀 불어서요. 한 모금 마시니까 정말 입안 가득하게 가을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6달러 30센트 정도 나옵니다. 매년 가을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마신다는 린지 씨는 이 음료를 이렇게 즐긴다고 하네요.
I know we've been to Starbucks a thousand times. I know we tried so many different pumpkin spice variations from Starbucks.
스타벅스를 수도 없이 많이 방문해서 여러 종류의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시도해봤지만 이 기본 방식에 일반 우유 대신 귀리 우유를 그리고 여기에 휘핑크림을 얹어서 먹으면 특히 맛있다고 팁을 줍니다. 자, 미국에서 가을하면 빠지지 않는 음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애플 사이다입니다. 이 사이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탄산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이해하면은 사과 주스라고 보면 됩니다. 사과를 압축해서 여과하지 않은 즙을 모으고 거기에다가 계피나 정향 등의 향신료를 추가한 음료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미국 거의 모든 마트에서 이 애플 사이다를 판매하는데요. 가격은 1갤런, 그러니까 약 3.8리터에 $7 정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을에 즐기는 음식 역시 호박 그리고 사과와 관련돼 있는데요. 특히 간식이 유명합니다. 이 바로 펌킨 파이와 애플 시나몬 도넛입니다. 펌킨 파이는 이 호박이 제철인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간식인데요. 으깬 호박과 연유 등을 섞어서 속을 채운 뒤에 구운 파이입니다. 이 펌킨 파이는 특히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칠면조와 크랜베리 등과 함께 온 가족의 식사자리에 올라서 후식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펌킨 파이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7 정도면 사고요. 파이 전문점 등 이 특별 매장에 가면은 한 판에 $20 하기도 합니다. 자, 애플 시나몬 도넛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과 계피 빵입니다. 밀가루에 달걀 등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고 발효시킨 뒤에 가운데에 동그란 구멍을 내어서 기름에 튀긴 것이 바로 이 도넛이란 빵인데요. 반죽을 만들 때 애플 사이다를 넣은 반죽으로 도넛을 만든 뒤에 이 계피 설탕을 듬뿍 묻히면 애플 시나몬 도넛이 완성됩니다. 가을철 사과 농장 등에 가면은 꼭 파는 것이 바로 이 애플 시나몬 도넛인데요. 6개들이 한 박스에 보통 $8에서 $10 사이 합니다. 가을 준비 필수품, 낙엽 정리 용품. 가을이 이쁜 이유는 나무 위에 울긋불긋 단풍이 지면서 이 세상을 알록달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동네마다 워낙 나무가 많기 때문에 굳이 먼 산에 가지 않더라도 이 가을이면 어디서든지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보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단풍이지만 이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은 어느덧 마당이나 차고 앞 그리고 도로에 나뭇잎이 많이 쌓이는데요. 빗자루로 쓸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국 대부분 가정은 이를 치우는 기계를 장만해 놓습니다. 바로 블로어란 기계인데요. 센 바람을 불어서 낙엽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저는 이 건축자재 전문 매장인 홈디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할로윈 장식물을 보려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을맞이 낙엽 정리 기계를 보려고 왔습니다. 연료를 놓고 쓰는 기계와 그리고 전기 충전용 기계 등 100달러에서 $300대까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블로어 구입과 함께 이 주택 빗물받이 청소도 미국인들이 가을을 맞아서 하는 활동입니다. 낙엽 때문에 빗물받이 통이 막히면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청소하는 건데요. 주택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이 전문 청소 인력을 부르면 평균 $160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아까 홈디포에 들린 김에 적당한 성능의 블로어를 사왔는데요. 오늘은 이 기계로 저희 집 차고 앞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 청소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의 가을맞이 소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알아맞혀보세요. 답을 맞춰보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Guess what? The management finally decided on our new team leader.
Really? That's great news. Who's the new team leader? Do I know this person?
Take a guess.
Let me think. Is it David from the marketing team?
Nope, not David. Give it another shot.
All right. How about Tom from IT? He's been here for a while.
Nope, not Tom either. It's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Now I'm really curious. Could it be Mike from the finance department?
You got it. Mike is our new team leader. It was a bit unexpected, but they believe he's the right fit for the job.
Oh, interesting choice. Well, I hope he does a great job leading the team.
새로운 팀장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누군지 알아맞혀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Take a guess.
추측해보세요. 짐작해보세요. 정말 어려운 추측을 해보라고 할 때는 wild를 넣으면 됩니다.
Take a wild guess.
대충이라도 추측해보세요.
Guess.
추측하다란 뜻이죠. 오늘 대화에서는 대화 시작을
Guess what?
그거 알아요?
Guess what?
Guess what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쓰는 표현입니다.
Take a guess.
추측해보세요.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ues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The management finally decided on our new team leader.
Really? That's great news. Who's the new team leader? Do I know this person?
Take a guess.
Let me think. Is it David from the marketing team?
Nope, not David. Give it another shot.
All right. How about Tom from IT? He's been here for a while.
Nope, not Tom either. It's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Now I'm really curious. Could it be Mike from the finance department?
You got it. Mike is our new team leader. It was a bit unexpected, but they believe he's the right fit for the job.
Oh, interesting choice. Well, I hope he does a great job leading the team.
대화 해석해보죠.
The management finally decided on our new team leader.
경영진이 새 팀장을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Who's the new team leader? Do I know this person?
누군가요? 내가 이 사람을 아나요?
Take a guess.
추측해보세요.
Is it David from the marketing team?
마케팅의 데이빗인가요?
Nope, not David.
데이빗은 아닙니다.
Give it another shot.
다시 해봐요. 다시 시도해보세요.
It's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당신이?
Cross paths.
우연히 만나다.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자주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Could it be Mike from the finance department?
재무실의 마이크인가요?
You got it.
맞췄어요.
Take a guess. Who's our new team leader?
새로운 팀장이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uess.
추측해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The management finally decided on our new team leader.
Really? That's great news. Who's the new team leader? Do I know this person?
Take a guess.
Let me think. Is it David from the marketing team?
Nope, not David. Give it another shot.
All right. How about Tom from IT? He's been here for a while.
Nope, not Tom either. It's someone you might not have crossed paths with often.
Now I'm really curious. Could it be Mike from the finance department?
You got it. Mike is our new team leader. It was a bit unexpected, but they believe he's the right fit for the job.
Oh, interesting choice. Well, I hope he does a great job leading the tea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a guess.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wild guess.
대충 맞춰보세요. 짐작해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